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합니다. 누가 만든 단어인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역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한번 잘해봐라, 너희들 한번 힘껏 해봐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계획에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만큼 아주 세밀하신 분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라면 우리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호합니까? 손이 올라가며 어머나 뭐 하든지 해서 눈을 가립니다. 눈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고 험하게 될지라도 이런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제 애굽부터 시작해서 노예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볼 때에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고생도 했고 고통도 당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통과 고난과 고생, 고고고 그냥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국이 둘로 나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고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외부에 이제 주위에 있는 강국으로부터 침투를 당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게 됩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런 이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948년에 그때부터 이 한 나라로 인정받아 세워졌습니다. 그전에는 나라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는 아픔도 알고 포로로 살아가는 그 고통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면, 축복하신다고 하면 평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친 목적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절대로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 많은 유태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죠. 통계에 의하면 1450만 명의 유태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고 90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이 단어 디아스포라를 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사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민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리 만만한 역사는 아닙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루트를 거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려고 선교사들이 처음에 중국과 일본에 복음을 먼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문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 일은 이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러 갔다가 선교사를 만나 크리스찬이 된 이 서상윤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중국에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분과 몇몇 분들의 이 중요한 분들이 이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번역된 성경을 등에 짊어지고 3년 동안 15,000권의 성경을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한 일입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걸리면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벌써 믿음의 공동체가 어느 정도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져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한국은요, 놀라운 속도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뭐 한 매일 뭐 3천 명이 더해지더라. 이 정도로 한국의 부흥 속도도 대단했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이 부흥 집회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그들이 참 받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뜨거워지면서 1909년부터 10년까지 이 100만인 구령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전도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온 이 한반도 우리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나서서 사람들이 이 100만인 구령운동, Million Soul Movement라고 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910년 이 일이 막 시작되면서 불이 붙으면서 1910년에 한국 역사에 참 뼈저린 아프고 우리가 참 생각조차도 하기 힘든 이런 일본의 이 침략으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이제 신사 참배를 강제로 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운데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의 주인이라 하면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역사 가운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03년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이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7천여 명의 한인들이 하와이 수수깡 밭에 일하러 이민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뒤에 1905년에 1,000명의 한인들이 멕시코의 이 아네켄 농장에 일하러 노동하러 그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1937년에 18만 명의 한인들이 이 구소련의 이런 정치 이런 것에 의해서 이 한인들을 다 그냥 기차에 실어서 시베리아와 이런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다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후에 너무 살기 어려워서 한국 백성들이 이 농부로, 광부로, 또 그리고 간호사로 독일에 돈 벌러 갑니다. 그리고 중동에 건설업을 하려고 또 그곳에 그 땡도위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입양하러, 유학으로, 언어연수로, 주재원으로 지금 한국 땅 밖에 사는 우리 한인의 숫자가 750에서 800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으신 것처럼 한인들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놓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온 땅이 복음으로써 하나 되는 이런 계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시고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든 삶으로 끌고 가셔서 흩어놓은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목적과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지금 이 미국 땅에 동부에 뉴욕 뉴저지에 보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우리가 편안하게 또 넉넉하게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고등교육 받으며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이 전부라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민족이 우리 고향 땅을 떠나 세계 방방 곳곳으로 흩어졌을 때에는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선교사를 지금 뭐 미국과 영국 옛날에는 많이 보냈죠. 그러나 지금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이런 나라로 꼽힙니다.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뭐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곳에 가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곳에 가보면요, 아주 열매를 많이,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선교의 이 복음의 복자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이런 장소에 가 계세요. 예수라는 예자만 해도 잡혀갈 수 있는 이런 어려운 곳에 가 계세요. 그런 곳에 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대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곳에 가서 뭐 하시는 걸까 의문이 들지요. 왜 그런 걸까? 시간 낭비요, 이 재정 낭비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섬기는 여러 단체 중에 뭐 그 이사도 제가 섬기고 그러면서 엠카이노스라고 MK 선교사 미셔너리 키드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공부하면서 그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같이 하고 또 그들에게 참 삶의 도전을 하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놀라운 자원입니다. 여기 MK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 MK들은요, 세계 뭐 유럽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있는데 우리는 이중언어 하면 자랑거리잖아요. 거긴 이중언어 하면요, 이 명함도 못 내밉니다. 다 3개국, 4개국, 5개국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신 저는 놀라운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5분 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Seoul and I'm from Indonesia. Living in a foreign country and being bullied as Korean, being deported out of Malaysia because my dad is a missionary, and also having to move around a lot in Korea because we don't have a house there. I wanted a Korean community in my college because I've never really had that growing up, but the college that I'm in, there is only 10 Koreans in the whole school. So I struggled a lot making friends and connecting with someone that I can talk to. But God blessed me by sending me to MKINOS, and here I met a lot of MK friends and MK 선배, 오빠, 언니들 who really listened to me and helped me feel like they understood me. And this brought new hope and new motivation to live for God and to pursue Him.
MK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PK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astors Kids, MK는 Missionary Kids입니다. 한국에 세계 전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 한 2만 5천 명이라 하면은 아마 선교사 자녀들이 2만 명이 넘게 세계 전역에서 자라나고 또 그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담아 줬을 겁니다. 그들을 모아서 사역하는 게 바로 MK 사역이고 MK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진행해 주실 것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My name is Johan Shin and I am an MK from Budapest, Hungary. The potential of MKs is limitless because we've been grown ever since we were young, traveling different countries in different mission fields, learning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and having that become an inherent part of who we are. Many people, they have to learn different cultures and languages and their way of thinking later on when they become adults. But for missionary kids, because we grew up organically within those different settings, It is very natural for us to relate with them. And this has limitless possibilities as it can affect in areas of business and commerce, religion, education. And in a global society that we live in today, where we're so connected, the obstacles of MKs is something that has to be tackled from many different aspects. Because the strength of MKs is the ability to become versatile and move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and be able to relate with peoples of many different cultures. The hard part for MKs is that they don't find their grounding in one specific group. And because of that, because their roots are very weak, often they are not able to receive the nurture that most people are able to receive when they are rooted in one primary culture, financially or spiritual mentoring. Sometimes they're not able to receive all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become developed as a full, rich human being. And that's the main challenge that MKs face as they grow from children into adulthood.
Necesito recuperarme.
Shintao Kongtongti Ha Krap Krua.
Som Joy Manuksing.
Apshatsa Sludmi I Druziami.
Suhe Freundschaft.
M커미트는 M카이노스에서 자기들끼리 선교사 자녀들 돕기 위해서 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 MK 출신들이 또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서들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장학금으로 서로 돕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을 세계 방방곡곡에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이제 그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꿈을 들어볼 때에 여기에 온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의사 돼서 간호사 돼서 선생 돼서 엔지니어 돼서 엄마 아빠 있는 선교지에 돌아가서 시작한 그 선교를 끝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들은요 자기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들이 뭐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자기들의 아는 그 비전과 목적을 그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그 자녀손들이 MK들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떠나 고향을 떠나 미국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여기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에서 이 미국으로 선교사 파송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이런 타이틀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사실 유태인으로서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자신이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그 비밀, 이 비밀을 내가 하나님께 얻었는데 그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거기에서 들은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들도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함께 지체가 될 수 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은요 자녀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는데 입양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상속권이 주어졌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입양할 때 여러 가지 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내가 낳은 아이들과 똑같은 상속권을 얘에게 주겠다라는 그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입양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입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에 속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 고생길이라도 달갑게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아스포라 선교의 시작은요, 나부터입니다. 내가 선교사요,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라는 것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가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 열고 나가면요, 우리는 미국 땅을 밟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생소합니다. 아직도 온 지 뭐 20년, 30년 됐는데도 영어가 아직도 편치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 커뮤니케이션도 힘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페루에 선교를 많이 합니다. 여름 되면은 여러 지역 페루에 이 선교사를 보내는데,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데, 이 페루아노스, 페루 사람들이 동부에 제일 많이 사는 거 아세요? 제일 많이 사는 동부 중에도 이 페르슨 동네에, 거긴 페루 동네입니다. 그 지역에 18만 명, 거의 20만 명의 이 페루 사람들이 그 페르슨에 산대요. 그럼 페르슨 별로 멀지 않잖아요. 여기서 한 2, 30분 가면 가잖아요. 예, 페루까지 안 가도 페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안 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뿐 아니라 뭐 멕시칸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 분들도 그렇고 온 세계, 이게 미국이 한때는 멜팅팟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용광로처럼 오면 다 녹는 곳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요, 녹질 않아요. 자기들의 문화를 계속 보존하며, 우리 한인들도 그렇잖아요. 한인들은요, 죽어서도 헤어지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 이렇게 장지를 해놓고 보면은 다 여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님 다 있어요. 뭐 교회를 하나 형성해도 될 만큼 죽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참 어떻게 보면 민족끼리에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여기는 멜팅팟이 아니라 용광로가 아니라 이 샐러드볼이라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샐러드를 먹을 때 뭐 도마도와 상추와 오이와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모양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조합해서 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샐러드볼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요, 그리 쉬운 삶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고통을 당하며 박해를 당하며 학대를 당했습니까? 히틀러를 통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아스포라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지만 그 쉽지 않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르심을 받아 이 비밀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존재한다고 하면요, 차라리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적 교만입니다. 난 당신보다 낫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오늘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작은 자 중에 아주 작은 자라고.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매일 죽이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커질까봐, 자기 자신이 위대해질까봐, 자기 자신이 잘난 체 할까봐 이걸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니까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하려고 할 때에 이 눈높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높이가 아니라 그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컨텍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컨텍스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부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닦아라, 섬겨라. 눈높이가 아니라 발을 쳐다보면서 발을 씻기며 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처음도 겸손, 다음도 겸손, 끝까지 겸손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그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교회 시작할 때는요, 겸손히 시작합니다. 점점 커지고 교회가 잘 되면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뭘 잘해서,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잘하니까, 경험이 있고 다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이것을 잘라버리지 아니하면요, 사고를 꼭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요,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 부끄러운 이런 일들, 참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한심한 일들이 대형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걸 볼 때 뭐 대형교회니까 공격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요, 이만큼 우리가 크기 때문에 잘났다라는 여기서 오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참 어떻게 까지 낮췄는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은 얻고자, 얻고자 하여.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보면요, 아, 이 바울은 줏대가 없구나, 중심이 없구나, 그냥 이랬다 저랬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카멜레온 같이 색깔 여기 바뀌었다 저기 바뀌었다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 것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 그거 빼고는요, 다 바꿔도 돼요. 다 바꿔도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의 복장에 따라서 영성이 결정된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냥 벗는 것이 은혜가 되면요, 벗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마존에 가서 그 이제 인디안들 있는 데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서 보세요. 다 벗고 팬티 하나 입고 하세요. 그분에게 당신 영성이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아 정장을 하지 않고 그렇게 빤스 차림으로 예배 드립니까? 못합니다. 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벗고 부끄러워도 익숙치 않은 것이라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의 마음이요, 선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요,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기독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한참 부흥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일본을 들어서 한국을 치게 하셔서 우리가 선교사도 잃게 되고 신사참배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미국 땅에 필요하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곳에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선교사이고 내가 있는 이곳은 선교지이다. 나는 선교사이고 내가 있는 이곳은 선교지이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요, 여러분들은 파송을 받으십니다. 이제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 대상입니다. 이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사역리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의 삶이 산 증인이 돼서, 산 간증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당신 같은 삶이라 하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두드리시며 우리를 도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원하시는 그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선교사여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항상 리마인드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